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Washington과 미국,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짚어보는 라디오 워싱턴의 시사 토크쇼, 워싱턴 전망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주말은 전형적으로 봄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으로, 둔으로, 또 포토맥 강가로 나들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아름다운 세상에 한쪽에서는 요지경 세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게 합니다. 워싱턴 전망대 3월 18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이 예상대로 압승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물론 세계 전체에 먹구름을 가져다 주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대선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돈이 궁해서 힘들어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국 총선도 비슷합니다. 온갖 범죄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날뛰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요지경 세상입니다. 오늘 워싱턴 전망대 러시아 대선 결과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용일 해설위원 함께 하십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이 푸틴이 예상대로 이 다섯 번째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연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어차피 다 예상을 했었고, 그야말로 짜고 치는 모처럼, 이렇게 될 거라고는 보긴 했지만,
네.
많이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동원을 해갖고, 뭐, 득표율도, 또 투표율도 뭐 역대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다섯 번째 하고 또 한 번 더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된다는데 그러면은, 뭐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짜르가 됐죠. 지금, 이 벌써 관제 이제 앉은 지가 이젠 뭐 30년을 바라보는데
네.
우스갯소리 러시아에서 뭐 30대 미만은 오로지 한 대통령만 보고 자라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말이 나올 마음도 하죠.
네.
스탈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 장기 집권한 철혈 통치자라고 하는데 스탈린이 29년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보다도 긴 거죠. 그래서 러시아 역사를 살펴보게 되고 나면은 뭐 황제 18세기에 무슨 그 예카테리나 뭐 2세라는 사람이 34년을 통치를 했대는데 이제 이미 푸틴이 이제 이걸 넘어설 수 있고 그나마 이제 푸틴보다 더 길게 했던 거는 황제 뾰루트 대젠가가 그거 빼놓고는 최고래
네.
최장이래니까 어차피 이제 다시 한번 이 특히 이제 부담스러운 거는 암만 이제 강압적이고 억지로 했다 하더라도 이른바 이 이제 저 득표율 같은 것들이
네.
이제 압도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기고만장해지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5월 7일인가에 이제 다시 취임식이 되는데 그야말로 이제 황제 대관식이겠죠. 참 이 러시아의 앞날도 캄캄해지고
예.
이제 이런 그 미치광이 비슷한 이런 뭐 핵무기만 없으면 무슨 짓을 저질러도 관계가 없는데
네.
나라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핵무기를 손에 쥔 그 자리에 저런 자가 이제 또 앉게 된다는 게
네.
이제 이게 참 세계로서는 걱정이 많게 됐습니다.
네. 이 푸틴 아마 많은 분들이 세계인들이 짐작컨대 부정 강압 선거가 분명히 판을 쳤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이번에 이 푸틴 승리의 요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짐작하다시피 뭐 학생들 공무원들 다 강제 투표한 것 같고 특히 점령지 같은 데서는 그 뭐 신문에 사진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선거함이 투명한 아크릴 같은 거예요. 다 보이는 거.
네네.
그다음에 투표용지 이렇게 펼쳐서 집어넣으니까 그냥 뭐 다 보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투표 가기 어렵다면 집에 찾아왔는데 거기 그 앞에서 다 보고 저 투표를 하니까.
네. 예.
그다음에 인증샷도 또 심지어는 시키고.
네.
그다음에 뭐 총등 군인들이 와서 그러는데 그 사실 여간 한 사람 빼놓고는 그걸 거부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 나오면 그렇게 찾아오고 가면은 투명함에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네. 뭐 그야말로 저 북한 김정일 또 김정은이 하는 거나 똑같은 그냥 요식 행위에 불과했죠. 그런데 네. 이제 이런 류의 강압 행위도 있긴 있었지만은 또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러시아 사람들은 생각도 없나 저런 그 철혈 독재자를 저렇게 하는가라고 하는데 이른바 또 러시아는 러시아들은 이제 통제 언론 통제가 되고 정보 통제가 되고
네.
또 그런 와중에 살다 보게 되고 나면은 일종의 우물한 개구리가 되듯이 이제 그 안에서 또 일반 상당수 대중들은 그 이제 시야가 그 안으로 좁혀지는 것도 있나 봐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는데 그러면은 이 어쨌든 간에 푸틴을 대체할 만한 큰 나라고 또 뭐 이리저리 서방이랑 대처하다 뭐 이렇게 되고 나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대체할 만한 푸틴만한 사람이 없다 뭐 이래서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이 일반인들 사이엔 올 수도 있겠죠.
네.
더구나 지금 전쟁 중이라면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뭔가 전쟁이면 뻔히 이제 그 혼돈 내지 소용돌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건데 네. 쉽게 그 아유 그냥 허든 사람이 내지 뭐 지금의 뭐 이런 심리가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스트롱에 배고 뭐 한편으로는 독재자고 철혈 그런 이제 인간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그것이 이제 스트렝스로 연결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네.
뭔가 흔들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는 강한 지도자가 필요한다 뭐 이런 식의 심리도 또 역시 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 저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고, 또 뭐 경제난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야 되는데, 어쨌든 나라가 어딘가 정상적인 때가 아닐 때, 이제 이런 상황을 맞게 된다면 국민들은 위축이 되고,
네.
한편으로는 뻔히 압박, 핍박을 받는 걸 알면서도 지금 뭐 함부로 대체 떠오르지도 않고 나발리 같은 경우가 그나마 이제 야권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알려졌던 사람인데. 나머지들이야 뭐 전부 그 이렇게 같이 대적하기에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한편으로는 무지몽매, 한편으로는 정보 통제, 한편으로는 위기 위협, 또 한편으로는 또 여기 뭐 러시아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민족주의 내지 또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은 서방 측 입장에서는 악마고 저거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또 뭐 이렇게 러시아를 뭐 저기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또 푸틴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 갖고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이해는 안 가지만은.
네.
지금 이 우리가 뭐 러시아 그러면 이제 구소련 이 생각이 나고 독재자 그러면 이제 스탈린인데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탈린이 29년 독재를 했는데 이제 30년을 넘어 간다. 그렇다면 이제 푸틴은 뭐 진정한 말 그대로 이제 짜르가 된 겁니까?
이제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뭐 아무리 짜고 치는 그런 각본이라 하더라도
네.
형식상으로 이제 대선에 5선에 됐고 또 한번 이제 6년 뒤에도 또 한번 할 수도 있는 여지도 갖고 있으니까
네.
이미 헌법 개정해놨고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감히 지금 범접할 도전자가 없는 상태죠. 뭐 이리저리 야권에서든 혹은 이제 군부 쪽에서도 약간 있었다 하더라도 다 숙청당해버려서 이제 끝난 거니까. 뭐 다 들러리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이제 장애물은 푸틴 자신의 건강 정도 뭐 네. 이거 빼놓고는 이제 별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물론 소련 정세 아니 러시아 정세가 또 어떤 식으로 내부적으로 뭔가 소용돌이가 일어나서 예측 못할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도 지금 서방 측에서 보기에는 이 푸틴이 완벽하게 권력 기반을 구축해 놓고
네.
통치 체제를 구축해 나오고 있다고 보니까 스스로 무너지기 전까지는 내부든 이제 국내든 외부든 간에 그런 소위 외부의 푸틴 자신이 아닌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뒤집어지는 거는 이제 쉽지 않은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참 세상이 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제 먼 훗날 지금의 시점을 어떻게들 평가할지는 몰라도 하나같이 그 강대국이라고 하는 데가 좀 뭐 민주나 자유와는 관련이 없는 물론 어차피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공산국가였으니까 뭐 거기서 큰 차이는 없을지 몰라도 지금 보게 되면 시진핑이 완전히 이제 3연임 장기 집권 또 해갖고 거기도 시황제라고 부르죠.
네.
여기 지금 뭐 이제 푸틴 이제 짜르라고 불려지고 지금 미국도 보게 되고 나면은 뭐 정책이라든가 뭐 이거와는 관계없이 하여튼 멘탈리티라든가
네.
그런 관념에서 보게 되고 나면 자유나 민주화는 별 관심 관련이 없는 사람이 또 이제 득세를 하고 있죠.
네.
뭐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김일성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북한 독재는 여전히 뭐 이 그런 저 인물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이 특히 이제 최고 주요 강대국들 간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같이 말로는 스트롱맨이지만 또 한편으로 봐갖고는 이 무쇠 이 철혈 이런 독재자들 내지 그런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자리에들 올라앉아 있게 됐어요.
네.
참 유감스러운 일인데 이젠 뭐 합법적으로 이 푸틴의 위치는 이제 황제로 등극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내부적으로 무슨 쿠데타나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혹은 시민들이라는 것도 뭐 항상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예.
최소한도 체제 기반 이런 측면으로 봐갖고는 누구도 이제 도전할 수 없는
네.
탄탄한 그런 걸 구축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이 러시아 안에서 뭐 푸틴이 지지고 볶고 뭐 자기네들이 어떻게 한다 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세계인에 봤을 때는 뭐 자기 나라의 일이니까 간섭할 이유는 없지만은 이제 문제는 이 푸틴 승리가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세계 어디에 미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 부정적인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우선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이 이제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네.
실제로는 이제 뭐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밀려갖고 주춤할 때도 있었고.
네.
이 프리고진 같은 경우가 쿠데타 비슷하게 해갖고 실제로 푸틴의 어떤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예.
뭐 그럴 때들 한참 이제 서방은 기대를 했을 때 아, 이제 푸틴 무너지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결국은 다 제압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나니까 지금 그야말로 뭐 경제 어쨌든 버티고 있고 협잡이든 협박이든 간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난 다음은 푸틴 입장으로 봐서는 이제 더욱더 기고만장해질 상황이 되고 나니까.
네.
이 더군다나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서방 측 지원이 약간 흔들흔들거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자신감을 갖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협상 내지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는 식의 그런 방향으로 해서 사태가 종결되는 그런 가능성은 점점 더 이제 희박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라든가 서방 측이 막강한 다시 지원을 하고 반격을 해서 한데만 몰라도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오히려 러시아에 좀 밀리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향후 이런 그 국제 질서 쪽 부분에서 이 푸틴이 더욱 더 오히려 이제 위축되기보다는
네.
이제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외에 또 다른 안보 요인이라 한다는데 그러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더욱더 밀착을 해갖고, 미국 주축으로 하는 이 서방 질서에 더욱더 이제 대결이 고조될 거라고 보고 된다면 이른바 신냉전 체제,
네.
이런 것이 이제 더욱더 공고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뭐로 봐서도, 미국이라든지 서방 같은 민주진영 쪽 입장으로 봐서는 뭐 예상은 했었지만 별로 좋지 않은 상태로
네.
이제 그런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도 수시로 그랬습니다만 뭐 3차 대전까지 또 핵 위협
네.
같은 건 이제 걸핏하면 제시하는데
실제로
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은
예, 예.
어찌됐든 간에 능히 이제 이 그럴 가능성이 앞으로 전개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미치광이 손에 더욱더 강한 몽둥이가 손에 쥐어졌다고 판단될 때는 더 그럴 개연성도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리저리 뭐로 보더라도 어쨌든 서방 측으로 봐서는 큰 부담이 되어버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이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제 떠올릴 때가 있는데 말이죠. 이 푸틴 정권이 혹시라도 이 무너질 가능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 이제, 다들 그런 거 기대해 보죠. 네. 물론 고르바초프 때 그렇게 휙 무너지리라 그렇게 생각은 안 했었었고 네. 그래서 앞으로 국제 정세라는 건 뭐 장담은 안 되는 겁니다만은 이제 이른바 서울의 봄 식으로 역시 이제 중동의 봄, 혹시 프라하의 봄 이 식으로 혹시 모스크바의 봄은 없을까라고들 이제 기대해 보는 건데
네.
뭐 이제 나올 수 있던 데고 나면 시나리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서 무너진다든가
네.
아, 뭐 테크노크라트들이 아니면 이제 어떤 지식 집단이 좀 거부를 해갖고 그렇게 해서 뭐 4.19 일어나듯이 이제 학생과 지식인들이 일어나든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 같은 경우가 또 한국과는 달리 그 연방 국가니까
네.
연방 국가가 뭐 사실 우리는 연방이라고 해도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은 거의 한 90개 국가가 된다네요. 조그만
네.
나라들이.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체제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이민족, 이질적인 그런 인구 집단들이 하나에 모여서 연방으로 된 거라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중심이 흔들리게 되고 나면은 그로 인해서 연방이 해체될 그럴 가능성도 뭐 전혀 없다고는 봐야 볼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러나 이제 이른바 민주화 혁명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네.
이제 그런 식의 민주화 혁명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이제 이 나발리처럼 그것이 정치인들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이제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네. 누군가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딘지 뭔가 일어나려면 누군가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워낙 뭐 북한과 마찬가지로 탄압이 심하고 감시가 심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누군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력이 이 커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북한 그렇게 이 시달리고 압제당하는데 왜 좀 못 일어나는데 이게 뭐 이게 저 시스템상으로 보게 되고 나면 어떻게 입번 끝이 어려울 정도로 크로스 체킹들 내지 감시가 심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측면으로 봤는데면 민주화 혁명 같은 경우는 구심점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겠죠.
네.
그렇게 된다면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그야말로 아주 낮은 몇 퍼센트 정도나 돼야 될까.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방 같은 경우
네.
뭐 공화국도 있고 무슨 자치주도 있고 자치구도 있고 뭐 그냥 복잡하게 러시아라는 데지 얽혀 있나 본데
네.
그것도 또 뭐 역시 이제 그만한 동인이 일어나고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연방이 저절로 해체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저 고르바초프 같은 식대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
예.
그것이 능동적으로 해서 연방이 해체될 가능성도 뭐 별로 높다고 안 하고 전문가들은 10에서 15% 정도 보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혹시 그 연방 중에서도 국가 단위가 아니라 제일 좀 저 끈끈한 게 이제 피들이니까 뭐 무슨 종 무슨 족 해서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연방과 관련 없는 이런 그 민족들
네.
소수 민족들이 해서 뭔가 좀 그 연방에서 이탈해 갖고 러시아를 저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역시 이 아주 낮은 거로 해서 15% 안팎 정도로밖에 안 된다. 향후 이제 전개될 때.
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그 지식인이라든가 기술 관료들 깨어 있는
네.
이런 사람들이 할 거 부분도 역시 이것도 이제 지금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가 않은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저런 걸 다 따져본다고 하면은 내부 구태타 뭐 연방 해체 소수민족 들고 일어나기 그 다음에 뭐 민족주의 세력들 뭐 이런 것들 다 봐도 결국 5 내지 10, 15% 안쪽밖에 안 되는데 이것저것 따져본다면 지금의 체제로 봐서 푸틴이 마르고 닳도록 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아니냐. 뭐 절반이 넘는다, 50%가 넘는다라고 본다는 얘기는 그중에서 뭐 그럼 반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네.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짐작하다시피 돌발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2030년에 또 나올 수 있다니까.
네.
그때가 되고 나면 2036년까지 됐는데 이제 84세, 84세가 되는 게 2036년이래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푸틴이 그나마 정신이나 혼미해져 갖고 핵탄추나 꾹꾹 누르지 않기를 바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푸틴이, 특별한 스스로 해서 심장마비든 뭐든 해서 졸도해서 그냥 가버리지 않는 한, 아, 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의 체제가 흔들리기는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그래도 뭐 그런 과정에서도 뭐 루마니아도 물러나고 또 김일성도 죽고 또 그런 거 보게 되고 나면 또 그런 거라도 좀 기대를 뭐 해봐야 되겠죠. 네. 하지만 이 객관적이고 아, 실증적인 요소들로 통합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어, 이 썩 전망이 어, 기대할 만한 전망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내리는 분석 같아요.
예. 그런데 저희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말이죠. 저희들은 이 11.6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푸틴의 가장 그 채찍근 쪽에서 뭔가 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미국이나 뭐 나토, 이 서방 측의 이제 반응인데 지금 뭐 반응은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아, 이렇게 설명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일단 뭐 러시아 선거 자체가 지금 뻔했던 거니까 그걸 뭐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은 뭐 현실로서는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반응들은 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들도 그렇고 또 뭐 우크라이나도 또 마찬가지로 해서 이제 네거티브하게 나오긴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정치나 국제 특히 국제 정치에서는 냉엄한 것이 현실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이 결국 이제 경계하는 거는 3차 대전 혹은 그 이상의 전쟁의 에스컬레이션 피해야 되고.
네.
아무리 뭐 싫고 타도 대상이긴 하지만 아, 최소한 국내적으로 이제 그 푸틴이 향후 12년 정도는 더 갈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 놓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이 현실로 생각하고 그거에 걸맞는 식으로들 그 최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뭐 미국이 지적을 한다고 유럽이 들그리는 데서 저 무슨 결과가 바뀌거나 그럴 상황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
예.
이제 단지 어떤 식으로 향후 더욱더 스트롱해진, 더욱더 이제 철권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진 푸틴을 네. 이제 어떻게 대응하고 대항해서 안전을 지켜나가느냐. 이제 그쪽으로 초점을 맞아야 되겠죠.
네. 이 사실 저희 대한민국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말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이 북한이 포탄 제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러시아의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동방 상승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데 사실 이 푸틴이 이번에 이제 등극을 또 이렇게 장기 집권에 들어가면서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지대하게 그렇죠. 클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제 푸틴의 득세, 푸틴의 아니 버티고 오히려 이제 이 기고만장해질수록 그런 점에서 가장 불리한 현실적인 불리한 요소가 많아지는 것이 한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북한 때문에
네.
지금 이제 푸틴이 김정은이 같은 경우를 이제 세상에 끌어내주고 존재감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포탄 지원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뒤로 제재 저 북한에 대한 제재 같은 거 뒷구멍 다 제공해주고 식량도 제공하는 것 같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첨단 기술도 제공하는 것 같고 대신 이제 포탄 내지 이런 거 받으면서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제 미국에 대항하는 거긴 하지만 중국과 북한이 짝짝꿍이 돼 갖고
네.
이제 하나의 진영을 결성해서 오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만큼 한국은 안보 위협 내지 부담이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북한이 기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또 외교적으로든 고립과 차단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힘을 얻고 기승을 부리고 더욱더 편승해 갖고 지금 사실은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 사이에서도 계산이 있을 텐데
네.
결국은 요리조리 활용해 갈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의 입장인 것 같고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무기 측면에서도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네.
물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증대가 될 수도 있고 또 핵 기술은 계속 축적해가면서 점점 핵무기 탄도는 늘려나가고 있으니까
네.
결국은 푸틴이 살아있는 한 푸틴이 건재하고 시진핑이 건재하는 한 이런 식의 한국 입장으로서는 가장 안 좋은 북중러 삼각편대가 더욱더 강성해질 건 틀림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앞으로 국제 정세가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대응들을 해야 되겠죠. 진짜 지금 뭐 총선 때문에 온 나라가 앉아갖고
네.
글로벌 몰두에 있는데
네.
사실은 바깥에 지금 변화되는 이런 국제정세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살벌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네. 아, 세계는 지금 이런 식으로 요지경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바라보는 그런 의식이 좀 강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전방대 정치 아름께서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워싱턴 전망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미국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미국의 대선 지지율 현황 어떻습니까?
네, 이제 뭐 그냥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죠.
네.
근데 이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가 이제 항상 바뀌고 또 앞으로도 바뀔 수 있고 그런지 항상 여론조사는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흐름이 있어요.
네.
이렇게 꼭 군함이 큰 배가 네. 했을 때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듯이 거기서도 물론 또 뒤바뀌긴 합니다만 이제 지금 흐름은 트럼프가 좀 뜨다가 대충 이제는 비슷해지거나 약간 열세인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약간 밀리고 있다. 이제 약간 수세에 몰리고 있다라는 네. 흐름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 2% 내지 많을 때는 4 내지 5%포인트 정도까지 앞서고 있다가
네.
지금들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거나 하면 1% 앞서도 1%포인트 정도
네.
그다음에 뒤지는 경우도 있고 대략 비슷한 이런 상황이니까 바이든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도 뭐 조금 좀 그 고무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흐름이라는 거는 좀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흐름이 가게 되고 나면 그 흐름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다 어떤 이제 모멘텀을 받아서 다시 또 반등이 되거나 이렇게 뒤집어질 수는 있는데
네.
지금의 흐름은 일단 바이든이 약간 이제 추경 내지 어떤 그 좀 뭔가 이렇게 저 완만하긴 하지만 확실하게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트럼프는 이제 기고만장하고 뜨다가
네.
약간 주춤해 있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뭐 바이든의 약진이다, 뭐 트럼프가 뭔가 무슨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뭐 트럼프 그러면 그 사법 리스크가 계속 쫓아왔고 또 거기에 뭔가 대응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그 지난번에 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돈에 대해서는 바이든과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돈이 바닥이 났습니까? 돈이 궁합니까?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뭐니 뭐니 해도 선거에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뭐 그 전에 이제 한국에서 있었던 까맣게 옛날 얘기나 면 요즘도 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막걸리 사주고 고무신 저 주고 그런 돈은 예. 아니겠고
예.
그러나 실제로 선거 현장에 보면 과거에 보기도 무슨 4당 3낙. 그래서 4억 쓰면 당선되고
네.
3억 쓰면 저 낙선한다.
네.
이제 돈 푸는 거. 근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뭐 하이타이 사주거나 고무신 주거나 하는 건 아니고
네.
광고비죠.
광고비.
네, 광고비가 이제 뭐 절대적으로 제일 이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니까. 근데 특히 이제 광고도 뭐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바이든 광고할 필요는 없어요. 뭐 텍사스에서 거기서 또 역시 트럼프 광고할 필요 없이 어차피 거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섯 내지 일곱 개 주쯤 될 수 있는 경합주에서는
네.
1, 2% 차이로 다 나고 나니까 거기서 한마디라도 더 떠들고 더 알리고 어떻게 보면 한마디라도 더 헐뜯고
네.
이런 부분들이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저 착실하게 많았나 봐요. 뭐 한 저 1억 7, 한 5천만 달러가 넘는 데니까
네.
1억 4, 5천만 달러 정도 되니까 뭐 모금도 꾸준히 되고 있고
네.
근데 뭐 트럼프도 그렇게 못 모으진 않았는데 이제 일단 절대 액수에서 조금 밀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돈 중에 상당수가 그 소송 비용으로 쓰이는 바람에 그래서 사실 이제 트럼프가 지금 네 가지 혐의로 해서 91개인가 해서 뭐 서너 가지가 빠져갖고 한 80몇 가지 혐의로 이제 기소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그렇지 않아도 예고했었던 거죠. 재판 받으러 다니자 저거 뭐 선거 유세하자 쉽진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보니까 간단치 않겠어요. 일주일에 세 번쯤마다 세 번쯤은 이 재판 저 재판으로 불려다니니까 그거 뭐 여기저기 나라를 훑고 다니면서도 지금 쉽지 않은데 그리고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 돈 아, 이 저기 저 작년도 같은 경우는 5천만 달러 이상을 이제 트럼프가 법률 비용으로 썼대는데 예. 지금 작년으로 끝난 게 아니죠. 지금도 본격화됐죠. 아, 그러니까 지금 같은 현재 보유량은 대략 한 트럼프가 한 4, 5천만 달러밖에 안 되나 봐요.
네.
저기 바이든은 한 1억 4, 5천만 달러 되고 한 3배쯤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보유량도 보유량이지만 여기서 쓰는 게 한쪽은 착실히 다 선거 홍보 광고로만 쓸 거고
네.
나머지는 들어오는 거 뭐 뚝뚝 잘라갖고 이 법률 비용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는 만약 요조시로 들어오고 나가게 되고 나면 여름쯤 되고 나면은 트럼프 국간이 다 빌 거다. 선거 자금이 다 바닥이 날 거다라고 하는데 모르죠. 이제 또 이리저리에서 많이 모아주면 어떨지 모르긴 하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말이 그렇지 1억 달러, 5천만 달러 이런 것들이 쉽겠어요. 결국 이제 지금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3인 이틀 돌이로 이제 사람들 불러다가 밥 먹이고 뭐 해가면서 돈 얘기를 하나 본데 이제 큰 손들 불러다 놓고 뭐 천상 이제 급해지고 나면 큰 손한테 놓고 이제 일반 유권자들 쪽에서 오는 부분들이 자꾸 이제 쪼그라드니까. 근데 요거 이외에도 뭐 조금 서로 구분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벌금 맞은 것들.
예, 예.
이런 것들이 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뭐 암만 해도 뭐 선거라는 것이 선거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집안 살림 뒤치다꺼리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짜증나지 않겠어요? 그 뭐 저기 그 명예훼손 성추행
네.
명예훼손에서 했다가 거의 이제 1억 달러 가까이 물어주게 된 거. 그 좀 항소심 올라갔으니까 공탁금이 거의 이제 9천만 달러 넘었던데 이미 이건 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그렇게 되면 이자도 내야 되고 아주 완전히 손실이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트럼프 기업 벌금 그게 한 4, 5천만 달러 된다니까 공탁해야 된다니까
예.
두 개 합하게 되면 5, 5천만 달러면 말이 그렇지 우린 뭐 5억 달러가 좀 상상도 안 되는데
예.
근데 아마 이제 더군다나 내부적으로도 이제 나오는 투출되는 게 그 저 성추행과 관련해서 맨 처음에 500만 달러로 끝났는데
네.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여자 뭐 어쩌고저쩌고 떠버리다가 8천만 달러인가를 더 맞은 거란 말입니다. 입 잘못 놀려갖고 1억 달러 가까이가 날아간 거나 다름없으니까.
네.
근데 이거 뭐 피할 수도 없고 깎아달라고 그래도 안 되고 공탁금도 줄여달라고 해도 안 되고 다 지금 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이래저래 해서, 이제 집안 살림 쪽에서 몇 억 달러, 5, 6억 달러 이상을 뭘 하려면 뭘 다 팔거나 금매 처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저쪽은 소송은 소송대로 가갖고. 아무튼. 사실 뭐 미국 대선에서는 의례껏 뭐 저기 다들 이렇게 모금해서 쓰고 또 공화당이 원래 또 돈줄이 더 튼튼하고 그러니까
네.
늘 그런 것이 전통이었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네.
트럼프가 그렇게 돈이 많은 걸로 알고 있던 트럼프가 지금 돈 까몸이 상당히 압박이 큰가 봐요.
네.
뭐 그러니까 뭐 운동화 뭐 골든 운동화를 판다 그다음에 모자도 판다 티셔츠도 판다라고 해서 하는데 뭐 그거 해봐야 뭐 어디 되겠어요. 그걸 해서 티셔츠 몇 장 팔아갖고 1억 달러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뭐 흐름이 그렇게 돼갖고 트럼프가 뭐 경선 같은 데 내갖고 뭐 공화당 내에서는 아주 확고한적으로 해서 이미 이제 후보로도 결정이 됐고
네.
공화당 내부의 지지는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탄탄한데 정작 돈 쪽 부분에서는 뭐 지금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진영 논리를 보면 말이죠. 한쪽 진영이 좀 세게 크게 나가면은 이 반대 진영은 이제 위축이 돼 갖고 수면
그렇죠.
밑으로 이제 가라앉게 되는데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 이 트럼프의 여러 가지 여권 뭐 돈이 말른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되면 위축되다 보면은 트럼프에 대한 반대 세력이 수면 위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예.
지금 이 그 트럼프의 반대 세력 공화당 내에서는 지금 여전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제 그것이 드러났다고 한번 설명드렸는데
예.
어쨌든 간에 지금 공화당 이제 경선 때 내 얘기긴 합니다만 대략 공화당원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한 4분의 1 정도가 만약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나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네. 일반인들 같은 경우 대체로 50%에서 60%는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고 나면은 생각이 달라진다. 네. 굉장한 부담이죠. 이런 것이 경합주에서 1, 2%에서 갈리는데 이런 정도로 이탈 가능성이 있다는 거 네. 굉장한 부담이고 이제 또 하나는 경선이 끝났는데 보통 경선이라는 거는 이제 후보 때는 치고받고 하다가도 대충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다 이제 저 사람을 지지하겠다라고 해서 내키든 내키지 않든 네. 그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선거 풍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헤일리 같은 경우가 맨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인데 네. 원래대로 안 된다고 하면 뭐 대충 열심히 싸웠는데 안 됐다 뭐나 이제 후보로 결정된 사람 좋은 결과 나오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모양새 그렇게 해주면서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한테도 네. 뭐 공화당을 위해서 계속 표를 찍어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보통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헤일리 뭐 끝내 트럼프 지지한다는 얘기 안 하고 나갔고
네.
그러면서 이제 네가 할 차례다. 네가 반대 세력 너한테 대해서 엔티 보였던 세력들을 이제 네가 끌어안아야 되니까 이젠 공은 너한테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오고 나니까 그거는 지지와는 다른 뜨악한 얘기죠.
네.
그다음에 뭐 공화당 내 세력이 많지는 않다고 보긴 하지만은 무슨 저기 저 부통령했던 역시 이제 똑같이 아 난 안마 해도 내 저 트럼프는 지지 못하겠어라고 이제 다 그렇게 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저기 뉴저지 주지사 지냈던 크리스티 같은 경우는 계속 여전히 지금 그야말로 이제 씻고 다니고 있고 근데 트럼프의 지금 보게 되고 나면 어떻게 보게 되고 나면 이제 미국 대통령이라는 건 결국은 자기 진영 편을 어차피 확보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상대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이제 외연의 확장이라고 이제 보통들 얘기하는데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외연 확장 부분이 지금 좀 여의치가 않나 봐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지금 어다못해 이제 당내에 있는 뭐 헤일리를 지지했던 세력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명백하게 공화당이지만 자기한테는 등을 돌리고 있는 세력 아닙니까?
예.
그럼 끌어안아야죠 어쨌든 간에 거기부터 끌어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에 나가서 산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고 나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마 그 헤일리를 딜이 이제 비난하고 SNS 같은 데서도 이제 꼬집고 있나 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헤일리 쪽에서도 보게 되고 나면 아 트럼프 쪽 연락 없어 그런데요. 뭐 만나자는 연락도 없고 원래는 이렇게 되고 나면 야 좀 경선 땐 치고받고 했다 하더라도 날 좀 도와다고
네.
뭐 이런 것이 보통인데 일치 없고 되레 욕만 오고 있나 봐요 뒷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 당내 전략가나 선거 이런 놈들 같은 경우도 보기도 하면 야 이거 저게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지금 어떻게 이제 끌어안아갖고 다 좀 합쳐도 쉽지 않은 싸움인데
네.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열을 받아서 그런지 뭐지만 바로 뭐 지난 주말 저기 유세 때는 자기가 대선에서 지게 되면 미국이 피바다가 될 거라는 얘기를 저 했더니
네.
이런 것 좀 참 보게 되고 나면 이건 나와서는 안 될 얘기죠. 어떤 경우도 속으로는 집에 가서 얼마든지 자기 참모들이랑 앉아서 입에 거품을 품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도
네.
자기가 지면은 피바다가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 민주 지도자로서는 할 얘기가 아니죠.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입이 험악해진다는 얘기는 그렇게 좋은 징조는 아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항상 뭐 싸움에 임해서 대충 막 그 이 다급해지게 되고 나면 무리수리 네. 나오고 말이 거칠어지는 법인데 지금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이제 이민자들 평화하면서 그냥 동물들 애니멀이라는 표현도 쓰고
네.
뭐 그것이 지지자들 소위 열광 지지자들은 계속 그거를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는데
네.
대선이라는 거는 열광 지지층 집토끼만 갖고 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제3의 세력들,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뜨악히 오기는 제3의 세력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효과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그런 류의 강경론이 통할지 몰라도
네.
이제는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절대로 금지해야 될 이런 말들, 이런 태세나 이런 태도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 걸 보게 된다는 얘기는 뭐 앞으로 뭐 또 어드바이스를 듣고 고칠지 모르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멘탈리티가 그런 식으로 굳어져 있던데 그러면 중도 외연층 확장 부분들은 간단치 않다고 봐야 되죠.
네.
그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징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네. 진영 쪽에서는.
아, 이 미국 대선도 어떻게 보면 말이죠. 뭐 난장판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지금 총선 과정을 지금 지켜보면서 사실 한국 총선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예전에는 뭐 진흙탕이다 뭐 흙탕물이다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완전히 오물통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한국 총선 이 오물통 속에서 그것도 뭐 지지율 가지고 매일 다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럼 말씀대로 그전엔 뭐 기껏해봐야 니전 투구 네. 아, 뭐 이 진흙탕 싸움이라고 네. 했는데 지금 사실 진흙이 기분 나빠할 거예요, 들으면.
네.
어, 진흙도 와. 감히 이건 완전히 그냥 뭐 쌍말로 해야 될
네.
아, 그런 구정물 오물 뭐 그야말로 그런 바닥이나 다름없는데 네. 뭐 원칙도 없어지고 나라가 근데 어쨌든 뭐 그래도 뭐 지금 갈려서 싸움은 하는데
네.
지금 지지율 같은 경우 보면 이것도 역시 이제 흐름이 변하고 있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쪽으로 했을 때 잠깐 반짝해서 약간 그 앞서는 기세를 보이듯 하다가
네.
지금 보게 되고 나면은 다시 엇비슷해지거나 약간 밀리거나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주제. 하나는 정당 지지율.
네.
그쪽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번 총선 때 어떤 마인드로 찍을 건가.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은 뭐 여당을 지지하냐, 야당을 지지하냐, 아니면 네. 제3당을 지지하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고 또 하나의 어떤 마인드는 아, 정부 여당 쪽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갈 거냐,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쪽으로 찍을 거냐.
네.
그분이 또 중요하죠. 아, 근데 그 부분에서 보게 되고 나면 견제 쪽의 퍼센트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역시 미국으로 친대되면 텍사스나 캘리포니아처럼
네.
저기 뭐 경상남도라든가 전라남도에서는 뭐 별 차이가 없긴 하지만은 그 중간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경기도라든가 수도권
네.
이런 데서 1, 2%라고 차이 나는 데들 미국으로 친대면 경합주들
네.
이런 데에서는 그 중도층을 포함한 사람들이 어느 쪽 견제 심리로 혹은 지원 심리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죠.
네.
아,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거 봐갖고는, 어, 약간 우세, 여당이 약간 우세에 있다가 보합 내지 약간 열세로 밀리고 있는 것이 지금 4월 10일이니까 이제 뭐 한 20일 남았나요?
네.
아, 한 20일 앞둔 총선에서는 또 다시 흐름이 그렇게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당 쪽에서 지금 다급해지고 있죠.
네. 뭐 이렇게 지금 그 여론의 흐름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당 내에서 이 대통령실하고 당이 다시 좀 뭐 불협화음이 있다, 뭔가 부딪히고 있다, 뭐 아무래도 뭐 공천 과정에서 문제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이제 그런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이 그저 뭐 이종섭이라는 전 국방장관이었던 사람 호주 대사로 내보낸 거,
예, 예.
그게 이제 일종의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건에 관해서 그냥 서둘러 뭐 빼돌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제 또 하나는 항상 뭐 그 저 무슨 시민사회 수석인가 그쪽에서 그 소위 이제 뭐 그 테러와 관련해서 회칼
네.
그게 이제 바로 그 저 오원근 씨 그 전에
예, 예.
이제 정보사령부에서 그 당시에 했던 이제 저 찔렀던
네.
허벅지 찔렀던 테러였죠.
예,
그런
예.
거 보면서 이제 회칼 테러 뭐 이런 식의 운운했던 것이 이제 일종의 협박이었는데
네.
이제 이런 문제를 두고 황상무라는 사람을 대통령 수석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걸 야당 쪽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 관두게 하자.
네.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 빨리 불러서 이 수사를 받게 하자.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당의 입장인데
네.
이제 그 말들을 못하고 꿍꿍 앓고 있다가 이제 엊그저께인가 그 한동훈 대책위원장이 이제 기자들한테 그냥 얘기를 해버렸던 거죠. 황상무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될 거고 호주 대사 빨리 불러드려야 될 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관해서 딱 대통령실에서 주말에 나온 반응 보게 되니까 무슨 소리야 라는 식의 반응이 나온 것 같아요. 뭐 공수처 부르지도 않았는데 뭐 미리 들어올 수도 없고
네.
황상무 사과했는데 뭘 그걸 갖고 뭐 이렇게 이제 서로 결이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나오는 얘기는 이것 때문에 하루에 표가 천 표씩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건수를 주니까 야당 쪽에 이걸 빨리 해결을 해갖고 어떤 식이든 클리어 시켜야 그다음에 정책 대결이든 뭐든 할 텐데 지금 정책이고 뭐고 간에 뭔가 대통령실에서 멋대로 한다라는 이런 식의 것들을 요구하니까 이제 하다 못해 말들은 못하고 있다. 이제 결국은 한동훈이가 한마디 한 건데,
네.
그 부분에 관해서 탁 뒤치고 나오는 게, 지금 대통령실이 튕겨져 나오니까 이 부분들이 이것 또 한 번의 어떤 내부 갈등 파동이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누가 뭐래도 여당에 굉장히 악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만약에 현실화된다 그러면은 현실화된 것이 이제 이미 현실화됐는데
네.
어떤 형식으로든 내부 조율을 해갖고 뭔가 이 봉합을 할 만한 뭐 대사를 불러들인다든가
네.
아니면 수석을 사퇴시킨다든가 네. 뭐 이렇게 되고 나면 아마 이제 또 대통령 입장으로 봐서는 밀린다, 뭐 치인다 이런 식으로 그건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데 네. 야당이라든가 이제 비판세력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도 뭔가 프레임을 걸 수 있는
네.
뭔가 건수를 만들어준 거니까 굉장히 호재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네.
이게 시기가 무슨 서너 달 남은 것도 아니고
네.
딱 20일이라는 데인데 그러면 그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게 탁 뭐 쌈박하게 마무리돼갖고 거기가 이제 실이 좀 촉박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은 경합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서울 서울은 약세 지역이고
네.
경기도도 역시 약세 지역인데 어쨌든 통칭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류의 것들이 심리적으로 거부감을 주면서 표들이 얼마든지 돌아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거 봐갖고는 글쎄 이 대통령실이 뭐 국민의힘 뭐 여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딱 상황을 보게 되면 상황 파악이 항상 좀 더딘 것 같아요. 그 대통령 부인 특검 문제 갖고도 어떻게 보게 되거나 하면 본인들은 잘했다고 할지 모르긴 하지만은
네.
이것이 총선이라든가 그 기본적으로 승리 전략 측면에서는 아주 그냥 그 잘못된 수를 둔 것처럼 지금 진행되는 것들도 저렇게 불거지기 전에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갖고 처리했어야 되는데
네.
저렇게 툭 불그러진 모양새를 만들어 놓고 나면 사실 서로 후퇴하기가 어려워요.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후퇴가 어렵고
네.
대통령실도 사실은 완전히 꿀리는 거로 가기도 어렵거든요. 저렇게 되거나 그 부담은 고스란히 남는 거니까 소위 정무적인 판단
네.
대통령인지 아니면 주변 참모들인지 모르긴 하지만 정무적인 판단이 전부들 잼병인 것 같아요. 지금 또 문제를 사서 일으키고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를 넘고 가라 뭐 이런 말 한마디 한번 하면은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말이죠. 이 사실 조국이라는 사람은 지금 형을 받았어요. 뭐 구속은 돼서 수감은 안 되어 있지만은 2심에서까지. 그런데 이 조국 신당이라는 것이 지지율이 상승을 했다. 이러니까 이것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인데 근데 여기에서 또 아이러니하게 묘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는 상승을 했는데 20대에서는 지지율이 제로다.
그렇죠.
한때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20대 젊은 사람들한테 네. 신화 같은 존재였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뭐 조국 하면 이제 이 아니게 거품을 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역시도 그런 쪽에 들어가는지 모르긴 하겠습니다.
네.
이 사실 이 조국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그 이제 조국이 저지른 죄는까지 그 울산 사건 같은 데에서 정무수석 때 그 저 이제 대통령의 저걸 저 받아갖고
네.
이렇게 해서 그 선거 그야말로 선거 장난친 거 부분은 별도의 죄고
네.
아니 본인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자녀 그렇게 했던 것들 부분들이니까 네. 예 그러면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2심까지 실형이 나온 사람이에요.
네.
지금 가서 구치소에 들어가 있을 사람인데
네.
법정 구속을 안 시켜서 지금 나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뭐 이 천하의 정치 탄압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정치 검찰을 적어오겠다라고 팔을 휘두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좀 상승이 되고 나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거꾸로 추파를 던지고
네.
그냥 가관인데
네.
이 사실 조국이라는 사람 그런 측면에서 그냥 단순 학부모로서
네.
장난치고 사기친 그 죄예요. 근데 사실 학부모 되는 입장, 부모 되는 입장이고 특히 학부모 되는 입장이라면 그 여러 가지 아마 어느 학부모 치고 이리저리 궁리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솔직히 할 수만 있다면 서울대만 좀 보낼 수 있다면은 야 어떻게 좀 뭐 쪽지기 가해라도 해서 좀 적어오고 싶고
네.
그다음에 저기 여러 가지 인턴 같은 거 하면 잘 좀 쓰게끔 손도 좀 써보고 싶고 아마 그런 생각 안 가진 부모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아예 조국이 내가 사실은 참 학부모로서 애들 좀 말려니까 눈이 좀 먼 것 같다.
네.
그냥 그저 애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잠시 판단이 잘못된 거로 용서를 해달라 한다면 그것도 돌 던질 사람도 많지도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것이 하나하나 자기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이제 유죄까지 받고 나면 또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차마 거기선 더 못 버텨요. 하여튼 죄송하게 됐다.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용서를 빈다라고 하게 되거나 또 그나마도 나은데 그걸 끝까지 박박 우기고 아니라고 둘러대고 또 뭐 온갖 논리로 그걸 갖다 거꾸로 되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실 그 파렴치범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건 단순 그런 그 뭐 이 저 서류 속이고 만들이 이런 걸 떠나서 이제 파렴치범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게 됐는데
네.
이 또 조국 일가를 보게 되고 나면 일가까지 들먹여서 좀 못하긴 합니다만 어느 집이든 간에 그래도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온전하면 또 그런 파렴치범 지을 때 지어질 때 좀 네. 나아져요 그래도 아 뭐 부인이라도 여보 당신 미쳤어 그건 아니지 거기 되면 제재가 되는데
네.
뭐 부창부설하고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나아가서 또 애는 또 어떠냐 조민 뭐 이제 예쁘게 네. 되고 나면 그 암만 부부 내지 부모가 좀 적어들여도 또 애가 울고 지면은 네.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또 좀 약간의 지연이 될 수 있는데 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철면피나 피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네. 뭐 거꾸로 이제 무슨 그 유명세로 바뀌고 뭐 유튜브 온다라고 해갖고 정말 부부 자식이
네.
정말 한꺼번에 묶어서 정말 드문 철면피 가족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그 이 파렴치범들이
네.
버젓이 득세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의 정치판이고 거기에 이제 보니까 지지율들이 쭉 나왔는데 뭐 40대, 50대, 40대들 뭐 세대별로 묶어서 한꺼번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40대는 또 늘 그런 식의 편향들을 보이고 거기가 아마 제일 아마 지지율이 높은 것 같은데 20대들은 지지율이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가 보게 되면 0%랍니다. 근데 네. 사실 그러긴 쉽지 않거든요. 단 한 명, 뭐, 아니, 한 명은 아니긴 하겠지만 전체 포션이 뭐 몇 명 미만은 이래서 이제 퍼센트로 안 올라간다 네. 이런 걸 텐데 0%라고 하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상처를 입었던 세대일 수 있겠죠.
그렇죠.
아, 바로 그 입학 이런 게 부조리로 해갖고 자기네들이 고스란히 그 중에 같이 피해를 받고
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게 특이한 건데
네.
결국은 물론 다른 이 눈이 먼 사람들한테는 진영 논리에 갇힌 사람들한테는 그런 지지를 받을지 몰라도
네.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세대를 책임져야 될 그런 젊은 세대들 속에서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조국이 어떤 파렴치범인지를 그래도 네. 세상 안쪽에서는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죠. 저런 파렴치범들이 설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고 제도적으로 근데 그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걸 떠나서 더 큰 건 그걸 가능하게 하는 숙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기생충들이 살아나려면 숙주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저런 조국, 아니 조국이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방향 이런 거 있으면 그건 옳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지은 죄에 관해서는
예.
용서를 구하고 죄를 받으면 그건 또 되는데
예.
끝까지 아니고 우기고 그런 식으로 철면피하게 하는 부분을 오히려 그런 죄를 무기 삼아 저렇게 하는 것이 그대로 용인이 된다. 이런 조국 선택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총선 보게 되고 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진흙판도 아깝고 그야말로 최악의 오물들이 설치고 최악의 사기범, 범죄자, 파렴치범들이 설치고 오히려 득세하는 이런 판이 돼버렸어요. 아무리 예전에 선거 무슨 뭐 고무신 막걸리 선거가 있어서 혼탁했다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된 적은 없었는데 아예 정신이 망가져버린 선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과 같은 경우 단순하게 정치적인 선호 떠나왔고
네.
정말 한국 정치 미래를 결정짓는 계기가 되는 건데 한국인들이 유권자들이
네.
제대로 된 유권자 역할을 할 건지 아니면 들짓대 같이 바뀔 건지는 이번에 판결이 날 텐데 판가름이 날 텐데 네.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국이라는 사람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 조국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준, 네, 이 삶을 포기한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조국 씨에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워싱턴 전망대 오늘 여기서 마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현님 다시 한번 수고드려 하셨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다